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중앙아시아, 막이 오른다. 김주연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알마티, 아바이 동상 아래서. 위대한 중앙아시아의 작가들. 영국의 셰익스피어, 독일의 괴테, 러시아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이름만으로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자부심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나 톨스토이의 두툼한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낯익은 이름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이름의 작가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나라 출신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껴지곤 한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름 세계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러한데 바로 나 자신이 그렇다. 대학에서 외국 문학을 전공했고 평소에도 세계문학 전집을 즐겨 읽으면서 문학의 거장과 명작들에 대해 제법 교양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는 내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첫 각성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시작되었다. 아바이와의 첫 만남.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도시다. 소비에트 시기를 거쳐 소련 붕괴 후에도 한동안 카자흐스탄의 수도였으며 1997년 내륙의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활약하고 있다. 알마티라는 이름은 카자흐어로 사과의 도시를 뜻한다. 소련 시절에는 알마타라고 불렸는데 이는 사과 할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름처럼 이곳은 예로부터 사과 재배지로 유명했고 비록 시내에서는 사과밭을 보긴 힘들지만 곳곳에 키 큰 가로수들이 우거져 있어 도시 전체에서 짙푸른 녹색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또 텐산의 까마득한 봉우리와 만년설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어느 도시와도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마티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자료조사차 방문한 쿠나예프 박물관이었다. 소련 시절 카잘 소비에트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이자 제1서기를 역임한 딘 무하메드 쿠나예프가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개조한 곳이다. 쿠나예프는 서기장 시절 알마타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여러 도시 개발에 힘쓴 덕분에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년 넘게 고위 간부로 일한 정치인의 집치고는 상당히 소박하고 검소한 아파트였는데 다만 그가 각국의 정상으로부터 받은 기념품만큼은 박물관 수준의 규모와 가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쿠나이프의 서재를 둘러보던 중 유독 아바이라는 이름의 작가에 관한 책이 많아서 이 작가는 누굴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다음 날 알마티 국립도서관에 들렀다. 무뚝뚝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소련 건축 스타일로 지어진 도서관은 창밖으로 보이는 텐산의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오래된 책 냄새와 도서관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가 기분 좋은 공간이었다.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특이한 곳을 하나 발견했다. 문학서가 끝자락에 연두빛 카펫이 깔린 우아한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 아바이 문학센터란 팻말이 걸려있었다. 어제 쿠나이프의 서재에서 본 이름이라 낯이 익었는데 대체 어떤 작가길래 도서관의 기라선 같은 작가들을 제치고 단독 기념실이 마련된 건지 궁금했다. 호기심으로 둘러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전시된 책 모두 카자흐어로 쓰여 있어서 책은 펼쳐보지 못하고 인지하게 생긴 아바이의 초상화만 바라보다 나왔다. 카자흐스탄의 푸시킨? 본격적으로 아바이에 대해 알게 된 건, 아니, 세뇌당한 건 한 택시기사 덕분이었다. 택시를 타고 어떤 광장 앞을 지나가는데 소련 시절 레닌 동상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동상이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아래서 옹기종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서 저 동상은 누구냐고 가볍게 물었더니 아니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아바이를 모른다고 라는 경악에 가까운 질문이 되돌아왔고 이어서 거의 찬양에 가까운 아바이 예찬을 들을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사는 전에 웅변이라도 배웠는지 엄청 크고 우렁찬 목청으로 끊임없이 떠들면서 말을 이어갔다.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기사의 말에 따르면 아바이는 거의 카자흐스탄의 정신적 지주이자 위대한 국민 시인인 것 같았고 그의 사상은 여전히 카자흐인의 마음에 뜨겁게 메아리치고 있으며 카자흐인이라면 누구나 그의 시 한두 편은 가슴에 품고 사는 듯했다. 덧붙여 그는 러시아에 푸시킨이 있다면 우리에겐 아바이가 있다고 말을 맺었다. 아는 이름이 나오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푸시킨은 나도 잘 안다고 대꾸했더니 어떻게 푸시킨은 알면서 아바이는 모를 수 있냐는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다. 아, 난 그저 저 동상이 누군지 궁금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확실히 뜨끔한 지점이 있었다. 그렇다. 푸시킨은 잘 아는데 왜 아바이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 택시기사의 아바이 예찬은 계속되었다. 조금 더 있으면 신앙송도 할 기세였다. 확신에 차서 지칠 줄 모르고 아바이를 찬양하는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나중에 돌아가면 아바이란 작가를 꼭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료를 찾다 보니 실제로 아바이는 그 택시기사의 말처럼 카자흐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그의 시 한 편씩은 품고 사는 위대한 국민 작가였다.
어? 자기야!
KBS 오디오북
카자흐를 대표하는 지성. 카자흐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카자흐 문학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아바이 쿠난 바이올린은 작가 겸 번역가, 사상가이자 교육자로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을 통해 비로소 카자흐어가 문학적인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표현과 내용 또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는 러시아의 푸시킨과 같은 독보적인 위치의 작가라 할 수 있다. 아바이는 카자흐어로 장엄한 자연과 초원의 삶, 유목민의 전통 등을 노래했는데 그의 시에 담긴 생생한 표현과 구체적인 묘사는 문학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문화와 민속학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또한 유목생활의 전통에 따라 주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시와 이야기를 문학이라는 본격적인 장르에 담아냈다는 점도 그의 업적 중 하나다. 아바이가 활동하던 시기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때였다. 유목과 이슬람 전통이 뿌리를 내린 땅에 러시아를 필두로 한 서양의 문학, 사상, 예술, 철학 등이 밀려들었고 중앙아시아의 젊은 엘리트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사조 사이에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아바이 또한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와 러시아 학교를 다니면서 정통 이슬람 교육과 서구식 교육을 둘 다 흡수했다. 아바이는 평생 자신의 뿌리인 카자흐의 전통과 민속 문화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문학 및 예술에 대한 관심과 조예도 상당히 깊었다. 그는 괴테와 바이런, 푸시킨과 레르몬토프 등 서구 작가들의 작품을 카자흐어로 번역했고 카자흐인들이 빈곤과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계를 알아야 한다면서 교육과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아바이 문학의 정수는 장엄한 자연과 유목민의 삶을 노래한 그의 시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초원의 일상을 서정적이고 유려한 언어들로 노래했는데 카자흐스탄 초원의 풍경과 유목민의 삶의 모습을 그처럼 생동감 있게 그려낸 시인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는 수없이 황홀해하며 바라보았네. 해가 자신의 황금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지혜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뜨거운 심장은 언제나 그걸 녹여주리라. 황금 천막에서 부르는 노래. 아바이 저, 김병학 역. 아바이의 시와 사상서는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소련 시절에 이미 명성이 드높았지만 개인으로서 아바이의 삶은 매우 불행했다. 그는 생전에 무수한 모함과 무고에 시달렸고 10년이 넘게 민사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말년에는 그를 미워하는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적도 있으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소금처럼 짜릿짠 눈물이 흐른다. 나는 늙은이가 되어 고아가 되었다. 라며 그가 슬픔 속에 써내려간 시들은 삶의 비애와 우수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본질과 죽음을 성찰하는 그의 사색과 철학적 시선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다. 소련 시절 아바이가 카자흐스탄의 민족 시인을 넘어 위대한 작가 겸 사상가로 집중 조명을 받게 된 데에는 역시 카자흐 작가인 무흐타르 아우에조프가 쓴 전기소설 아바이의 길이 큰 역할을 했다. 무려 25년간 아바이의 작품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아우에조프는 네 권에 걸쳐 그의 생애와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때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아바이의 업적과 사상을 집대성했다. 그는 이 책으로 소련 최고 문학상인 레닌상을 수상했으며 아바이를 아바이 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에서 아우에조프는 아바이의 정신을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사유와 서구적 지성, 그리고 초원의 전통이라는 세 가지 사상으로 압축 정리했는데 사실 이는 아바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온갖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룬 카자흐스탄의 총체적 초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삼 아바이를 읽는다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정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택시기사의 뜨거운 웅변은 한치의 과장 없는 진실이었던 것이다.
KBS 오디오북!
다슈켄트에서 또 한 번의 반성. 아바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다슈켄트와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세계 문학을 좋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타슈켄트를 둘러보던 중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알리셰르 나보이 문학박물관에 조명이 전시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렵게 박물관을 찾아갔는데 겉에서 바라본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많이 낡고 어두워서 조금 실망했다. 벽과 천정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뜯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바닥의 카펫도 먼지에 덮여 빛이 바래 있었다. 방문객이 나 혼자밖에 없는 데다 전시실 불이 다 꺼져 있어서 혹시 휴관일인가 하고 갸우뚱하는데 안쪽에서 청소통과 대걸레를 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로비에 불을 환하게 켜주었다. 입장권을 사고 한층 위로 올라갔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인지 나를 못 믿어서인지 아주머니는 1층부터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캄캄한 전시실에 불을 켜주고 내가 전시실을 둘러보는 동안 바닥을 닦은 뒤 내가 나가면 다시 전시실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면서 동행했다. 낡고 허름했던 첫인상과 달리 나보이 문학박물관 내부는 그 규모와 전시 퀄리티가 어마어마했는데 박물관의 이름이기도 한 나보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유명 작가들과 아랍, 페르시아의 작가들, 러시아 및 소련의 작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과 관계된 수많은 작가들을 아우르면서 그들의 생애와 주요 작품, 관련 예술품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딱 봐도 귀하고 가치 있는 소장품이 많아서 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아바이,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타지키스탄의 아이니, 키르기스스탄의 아이트마토프, 카라칼파크스탄의 베르닥 등 이번 방문 중 주어 듣거나 스쳐 지나간 이름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전시실의 설명만 훑어봐도 이들 모두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들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문학의 거장들이 이들에 대해 언급하거나 인용한 코멘트들을 읽다 보니 중앙아시아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도 이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이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꽤 많다는 점, 그리고 이들을 주제로 한 문학연구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